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 지금 주 예수님은 먼저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이 장차 받을 고난을 경고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교회의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은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을 미리 아십니다. 그분이 모르시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파수꾼으로서 모든 화가 오기 전에 미리 우리에게 통지하시어 우리로 우리의 위치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환난과 고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의 결국은 바로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우리를 그 위에 못 박으려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의 부모, 아내, 자녀, 형제, 자매, 자신의 목숨을 더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자와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모두 핍박받는 것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속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잠잠하고 소리 없으시다가 후에 우리로 하여금 뜻밖의 고난을 받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일찍이 우리에게 너희가 장차 고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갑자기 준비 없이 세상의 핍박을 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앉아 예산하고 헤아리는가를 알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 앞에 노종의 고난을 경고하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두려움은 연약한 피조물의 특성입니다. 육신은 장래 곧 오게 될 환난 앞에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제하지 않고 우리를 두렵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예고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없애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또한 우리 약함의 원인을 아십니다. 두려움을 면하는 것이 바로 실패를 면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실패의 첫걸음입니다. 환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더욱 원수에게 압제되어 자유로울 수 없으며 범사를 쉬운 쪽으로 돌려갈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늘 사람을 붙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으로 그것을 피하게 합니다. 사탄의 방법은 원래 사람으로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도망가게 하고 도망감으로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때 암암리에 원수와 밀통하기만 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재빨리 피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되게 주님을 사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까? 주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제멋대로이고 느슨하고 깨어있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 시험을 받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매우 자신있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장담하지만 일단 핍박이 오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하고 오직 실패가 있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대개 완전히 이기고 크게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두려움은 합당치 않은 것이나 신중함은 지극히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하지 않는 사람이라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는 정해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소홀히 하는 것과 교만한 것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무엇 때문입니까? 화가 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당시에 환난은 육신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로 완전히 거치게 하십니다. 당신 자신에게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며 당신 자신이 고난에 충성할 수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만약 이와 같다면 이러한 것들은 얼마나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됩니까? 주님은 다른 곳에서도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이기심은 우리가 이기는 근거입니다.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신을 의지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기셨으므로 우리도 그분 안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비록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본이시지만 그분을 떠나서는 결국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지만 고난 받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탄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사도와 함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 말해야 합니다. 그분이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다른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얼마나 귀하신지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은 사람들의 조직 안에 있는 장래의 고난을 볼 뿐 아니라 또한 공중의 악한 마귀가 이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감찰하십니다. 서머나에 있는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부터 해방과 고난을 받을 뿐 아니라 또한 더욱 큰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마귀는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넣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모든 일의 진상을 보이시는가를 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 우리를 죽이고 다치게 하는 자가 로마의 황제나 관청이나 병정이 아니라 마귀임을 우리가 보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누가 우리의 참 원수이며 누가 참으로 우리를 해치는 자이고 누가 모든 고난의 참 근원인가를 정확히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그로 인해 사람을 미워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고난을 조작하는 자를 알기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 주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것을 말린 자는 베드로이지만 주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니라 사탄임을 아셨습니다. 여인의 허리가 굽은 것이 사람이 볼 때에는 천연적인 질병이었지만 주님은 사탄의 압제로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많은 일들은 모두 사람의 행위이며 천연적인 것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도리어 사람의 뒤에 천연적인 배경 뒤에 있는 사탄과 그의 행위를 보십니다. 주 예수님의 안목은 사람과 모든 천연적인 일들을 간파하십니다. 사람들은 서머나에 있는 교회가 로마의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주 예수님은 그를 핍박하는 것이 로마나 사람들이 아닌 사탄이라고 여기십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모든 일의 주동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공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승천한 생명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귀와 그의 행위에 대하여 명석한 안목으로 관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의 발생을 다 자연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어찌 모든 일의 뒷면에 자연을 초월한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지 못합니까? 사탄이 일하는 첫 단계의 방법은 그 자신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로 에덴 동산의 뱀만을 보게 하고 본 모습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를 핍박하는 자는 세상 사람이요, 우리를 오해하는 자는 형제이며, 우리를 버리는 자는 친구이고, 우리를 괴롭게 대하는 자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 뒤에 있는 주동하는 사탄을 보지 못합니다. 만약 참으로 마귀의 행위를 안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오해하지 않고 사탄을 더욱 미워할 것입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믿는 이들이 만약 서로 깨어서 대적의 충동질과 속임수를 밝히보고 원망이 없이 서로 한 마음으로 그 자를 대적한다면 믿는 이들 가운데 분쟁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는 다만 이만큼만 말하기로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기로 합시다. 하나님은 사탄이 그분의 성도들을 까부르는 것을 허락하여 그들의 빛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그들이 불성실하지는 않지만 핍박과 불시험은 그들의 참된 성질을 정금과 같이 나타나게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타락한 교회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이미 고통스럽게 변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지금 세상이 사탄의 수중에 있으며 그곳이 그들의 안식할 곳이 아님을 압니다. 원수의 목적은 결국 그들을 잔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여 그분의 자녀들에게 이익이 되게 하십니다. 그들의 믿음과 인내가 시험을 거친 후 완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비록 그들의 생명을 죽이려 하지만 주님은 사망의 그늘을 아침의 영광으로 변쾌하십니다. 대가가 값싸고 쉽게 행해지며 양다리를 걸치는 절반의 생활은 사탄에게 가장 힘있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사탄의 유혹을 받기보다 차라리 사탄의 공격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성도들을 핍박하도록 허락하여 그들로 세속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세속적이 되지 않고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서 경건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사탄의 권력이 심히 크고 오는 환난이 심히 고통스럽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분이 당시에 욥을 대하신 것과 같이 원수의 소행을 제안하십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심의를 거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손에서 받는 것처럼 환난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탄의 모든 능력은 다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비록 그가 10일 동안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여 그들로 깨끗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증거가 되게 할 수 있지만 그가 압제하고 핍박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10일이라고 말씀하신 이상 11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나 영이 없습니다. 주님은 높은 하늘에서 그분의 원수의 핍박을 제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호효하는 사자가 사슬에 매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이것을 기억한다면 어떠한 안위를 얻게 될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입니다. 10일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의 견해에 따르면 하루는 곧 1년입니다. 그러나 일을 연으로 생각하는 사상은 가장 성경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곳에서 이 사상이 틀린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다시 말하지 않기로 합니다. 성경 가운데서의 10일의 의미는 대단히 짧은 기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니브가를 데리러 갔을 때 니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요구할 때 모세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라고 대답합니다. 마온의 나발은 다윗을 악하게 대했으므로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죽었습니다. 바울을 심판하려던 베스도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여 그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죽임당하는 것을 면하기 원하셨으므로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10일은 혹 로마의 10가지 큰 핍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10일의 의미는 그들이 받는 고난이 제한적인 것이며 대단히 짧은 것임을 가리킬 뿐입니다. 그분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한 고난을 제한하심을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은 비록 마귀의 행위를 엄하게 제한하셨지만 주님은 즉각적인 구원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잠시적인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사망을 거치는 것을 부축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주님은 사탄을 간섭하여 그의 모든 공격을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기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더 큰 능력을 나타내어 핍박받고 순교하는 성도들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이전의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만약 정부에 의해 사면되고 사례가 가해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얼마나 실망했을 것인가를 압니다. 오늘날까지 남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많은 서신들은 감옥 안에 갇힌 성도들이 동료가 형장으로 갈 때 쓴 것입니다. 이러한 서신들은 모두가 그들의 근심스럽고 괴로운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권리와 영광을 얻지 못하고 그들의 주님을 위해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때 그들은 후에 결국 소망하던 것을 얻게 되었는데 그들은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보여줍니다. 원수의 극단적인 반대 가운데서 주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안위하십니다. 이와 같이 고난받을 때 주님은 우리를 그 안에 두셨고 원수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우리를 고난에서 떠나고 불시험이 끝나도록 인도하며 우리로 안일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시기를 소망하거나 간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자신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 가운데 넘겨드린다면 고난이 우리에게서 조각하는 역사를 마친 후에 하나님은 자연히 우리를 거기서 나오도록 인도해 내야 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큰 능력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환경을 간섭하고 정지시키시길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우리로 고난의 시험을 능히 당해내고 핍박 중에서 충성하며 죽음이라도 불사할 수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그러나 이 모든 일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은 시기의 문제로 의미는 바로 죽을 때까지 마땅히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의 뜻은 죽은 후에 그치다 입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은 마땅히 충성해야 합니다. 둘째로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은 대가의 문제로 곧 마땅히 충성하며 충성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는 데 이른다 할지라도 충성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의 뜻은 죽음이라도 불사하고 입니다. 충성하고자 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용감하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원문에서 피스도스로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음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의 느슨함과 상대됩니다. 충성은 시기의 문제입니다. 일시적으로 자극을 받아 흥분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십 년을 하루같이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사 평온한 날들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래도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가 칼이나 핍박이나 사슬로 대할 때 여전히 그 상태가 바뀌지 아니하고 다니엘과 같이 전에 행하던 대로 이기는 것은 참으로 하기 어렵고 귀한 것입니다. 시작이 좋은 것은 과연 칭찬할 만하며 계속 좋은 것은 더욱 칭찬할 만한 것입니다. 주님은 충성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인내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변개시키지 않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그분 자신과 함께 공존합니다. 만약 그분에게 멸망할 가능성이 없다면 그분의 약속 역시 영원히 유효하며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는 것이라면 당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헌신한 약속을 어찌 시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충성해야 합니다. 그분에게 만약 변함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 때 주님을 사랑하여 참으로 주님의 기뻐하심을 얻고 흰 머리가 되어도 늙은 선지자가 되지 않는 자는 주님의 눈에 더욱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충성은 바로 순결한 처녀의 마음입니다. 충성의 뜻은 순결한 처녀로서 주님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충성되게 주님을 이해한다는 의미는 바로 전심으로 주님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으며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버릴 수 있으며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동기입니다. 주님은 옛적 일이 위대한가를 강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다만 내적 동기의 청결함을 보십니다. 만약 우리가 일을 하는 속마음에 주님을 위한 것을 제외하고 또 다른 섞인 목적이 있다면 충성스럽다고 일컬어질 수 없습니다. 명예와 이익을 구하는 것,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것, 혹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고 하는 것은 비록 다른 사람을 가련하게 여겨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모두 주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충성으로 일을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지 결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충성으로 일을 하는 것은 결코 힘을 다하여 일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임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훗날 심판대 앞에 공력의 심판은 대부분 이것을 표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하지 않는 모든 일은 다 불살라질 것입니다. 상을 얻는 자는 그에게 순전하고 깨끗한 동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충성하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죽도록 충성함의 의미는 바로 죽기까지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일생 최후의 때입니다. 비록 우리가 반드시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까지 남아있겠지만 주님의 금연은 모두 이와 같이 죽도록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지금 날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혹 최후의 멸리인지도 모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당신의 면류관도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그것을 지키는 것이 다른 이에게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나 죽도록은 시기의 뜻만 지닌 것이 아닙니다. 죽도록은 또한 죽을지라도 충성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죽음은 가장 심한 시험이며 또한 가장 마지막 시험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탄의 제약의 조건을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그는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할 것입니다. 충성으로 주님을 섬기면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충성하면 죽게 됩니다. 남을 따르고 후퇴하고 사람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수준을 낮추면 살게 되지만 만약 충성으로 주님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돌보지 않는다면 결과는 죽음입니다. 암암리에 사탄과 거리하는 자가 사람이 보지 않는 높은 산에서 경배했다면 즉시 죽음을 면하며 또한 세상의 복락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으로 주님을 섬기려는 사람이여, 당신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십시오. 지금 그릇된 교훈의 풍조가 도처에 팽배하여 우리는 훗날 어떠한 정도에 이르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피를 우리가 믿고 증거하는 말씀 위에 뿌리는 때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히 예비되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충성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느낍니까? 지금이 바로 우리가 순교자가 되기를 예비하는 때입니다. 많은 때 우리는 오는 날이 길고 싸울 날이 넉넉하므로 나는 이 유용한 몸을 남겨서 후에 발전하도록 기다려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중요한 시기에 간증을 도피하여 이 몸을 아껴서 주님에 의해 크게 쓰이기를 기다린다면 아마 장래 주님 앞에서의 공력은 다만 영에 불과할 것입니다. 순교는 가장 큰 일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최고의 간증입니다. 피가 말하는 것은 입이 말하는 것보다 더욱 아름답습니다. 피의 소리는 어떤 소리보다도 큽니다. 피의 감동력은 어떤 감동력보다도 강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순교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모든 육체에 있어서는 순교자가 못 되더라도 최소한 정신에 있어서는 순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미 예비되어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피하거나 충성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죽음보다 더 가벼운 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어찌 준비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주님께서 혹 우리 각 사람이 다 육체에 있어서 순교자가 되도록 안배하지 않으셨을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배워가지 않는 정신을 갖기 원하십니다. 충성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 사람들의 오해, 싫어함, 반대, 핍박을 초래하거나 혹은 죽임을 당하는 것도 염두에 두지 않는 자가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으로 주님을 섬김으로써 세상의 친구, 부모, 아내, 재산, 명예, 영광, 쾌락, 생명을 잃고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지요. 육신이 이것에 대하여 어찌 떨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그분의 성도들을 지지하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아주 단호하게 주님을 위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 곧 주님께 순복하고자 하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사람들의 오해와 반대를 받는 것은 대단히 참기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순교자가 되어 살 수 없다면 주님을 위해 순교자로 죽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약 순교자의 임종의 때에 괴로워하는 마음과 고통을 안다면 절대로 주님을 위해 죽임 당하는 것을 쉬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성 방면에서 완전한 주 예수님과 같은 분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어야 하는데 하물며 평범한 세상 사람이겠습니까? 순교자의 생명은 곧 죽음의 생명입니다. 만약 평상시에 죽음의 생명이 없다면 때가 임할 때 그가 순교자로서 위축되지 않기를 바라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서 순교자가 되고 살아서 죽은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있는 순교자가 된다면 때가 이를 때 우리는 피로써 믿는 도를 증거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두려움 없이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육체의 생명에 대하여 살았을지라도 죽은 것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하며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를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죽은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 살아내게 하시는 생명입니다. 참으로 안에 십자가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이 죽음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는 죽음의 공포로 위협함으로 믿는 이로 하여금 생명을 잃게 될 것으로 인하여 낙담하게 하고 그들로 마귀를 섬기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의 득실을 계산하게 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영광, 지, 명예, 인정, 금전의 손실에 대하여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미 그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도 남기에 족합니다. 만약 생명을 주님을 믿고 따르는 대가로 삼는다면 두려워하여 물러나 도망할 것입니다. 살려 하고 죽음을 미워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모든 천연적인 사람의 마음 안에는 일종의 개미와 같이 이축되어 살기를 구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를 압니다. 그는 살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필요할 때 그는 곧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우리가 진리를 버리는 대가로 삼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 형제가 저 사탄을 이기었으니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기도 가운데 사탄과 싸우는 성도는 늘 한 가지, 곧 그들의 목숨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탄의 위협을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은 대적과의 싸움에서 첫 번째 가져야 할 예비입니다. 그는 포효하는 사자이며 우리를 그의 이압적인 소리로 인해 떨게 하려 합니다. 그에게 가장 큰 것은 바로 성도들이 기도의 병기를 내려놓고서 전쟁을 그치는 것입니다. 사실 사탄과 성도들은 영원히 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담대히 처리한다면 사탄은 우쭐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연민하게 하며 우리로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하여 주님을 섬기지 않게 하며 우리로 어려움, 고난, 위험으로 인해 어두운 가운데 눈물을 닦고 스스로 서글퍼하며 생각할수록 가련하게 여기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면 세상의 득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사탄이 세상에서 우리 안에서 조금도 우리를 시험할 것이 없다면 그가 어찌 그의 계계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지금처럼 평안할 때에 처하여 당신의 고난을 돌이켜본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리를 대단히 두렵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이 어떻게 이러한 고난받는 형제들에게 강림하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더 많이 고난받지만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많은 안위를 얻습니다. 차라리 고난받음으로 인해 주님의 안위를 얻는 것이 주님의 안위도 없고 고난도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누가 주님의 안위의 달콤함을 다 알겠습니까? 선문하의 성도들은 이미 주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이 면류관은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을 얻는 조건은 모두 승리의 체험이 있는 자에게라야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이기기를 다투는 경기자에게 상을 주지만 우리의 주님은 사탄과 그의 군병과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절제 혹은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는 것만이 사람으로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길 수 없을 뿐 아니라 표면상의 승리도 무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첫 걸음이며 또한 면류관을 얻는 조건입니다. 사실 면류관을 얻는 주요 조건은 역시 고난받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자에게라야 면류관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주 예수님의 역사에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 쓰신 예수를 보니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 씌우시며 야고보도 생명의 면류관이 시험 안에서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시험을 참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 곧 최종의 상입니다. 사탄은 사망으로 위협하고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약속하십니다. 사탄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면류관을 쓰게 하십니다. 부활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내쫓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잃은 생명은 부활 안에서 얻게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는 자는 천년 왕국 안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은 특별한 면류관을 특별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성경 중에는 세 종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한 생명의 면류관은 그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의 면류관은 하나의 명사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면류관은 면류관의 성질을 말합니다. 이 둘은 두 종류의 면류관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충성되게 양무리를 돌본 장로에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또 다른 면류관을 말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생명의 면류관은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대적의 모든 공격을 이긴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충성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면류관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한 방면에서 나는 면류관이 실질적인 면류관이라고 믿습니다. 무릇 면류관을 얻는 조건을 이행하는 사람은 다 얻을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의 머리에 면류관이 있는 것과 같이 성도들의 피와 땀의 머리에도 반드시 실질적인 면류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덮인 것이 없는 우리의 머리가 훗날에는 찬란한 빛을 발해낼 것입니다. 다른 한 방면에서 나는 우리가 쓰는 면류관은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면류관은 왕이 된다는 의미를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왕자에게 관이 더해지면 그가 지금부터는 왕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면류관을 얻는다고 말하면서 왕이 되거나 왕노를 한다는 의미가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면류관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물질적인 면류관으로 그분의 성도들을 이끌리게 해서 그들로 그것을 위해 목숨을 버리게 하겠습니까? 비록 성도들의 마음이 원래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 주님을 기쁘게 하려 하고 목적이 결코 상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의 상품은 평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상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라면 분명히 크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비추어 본다면 이것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더해지는 것과 왕이 되는 것은 원래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받았으나 왕이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증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니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왕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솔로몬 왕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제약의 끝되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간을 제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 주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왕이 되어서 다시 면류관을 쓰신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그분은 영광의 왕이 되어 영광의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히브리서 역시 그분이 면류관을 쓰신 것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연결시켜 말합니다. 성경의 증거에 비춰서 면류관의 의미를 볼 때 우리는 면류관이 왕이 되는 표시임을 알게 됩니다. 이렇다면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보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또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쓰기에 합당한 믿는 이들이 다 동일한 면류관을 쓰는 것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또한 모든 믿는 이들이 다 영광 안에서 동등한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얻지 못하는 민능이도 있고 왕이 되지 못하는 민능이도 있습니다. 왕의 상을 잃는 것과 영광 안에서의 분별은 성경 중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이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며 죽임을 당한 이는 부활하여 왕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다 같은 것이지만 천년 왕국 중에서의 위치는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상이 없어 자신은 손실을 당하는 믿는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강도를 구원한 은혜와 다소 사울을 구원한 은혜는 원래 분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영광 안에서 이 둘의 상이 같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릇의 크고 작음의 분별이 있지만 작은 것도 큰 것과 같이 기쁨과 축복으로 충만합니다. 지금 물론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의 고조가 있겠지만 훗날 그곳에는 단지 천년 왕국 안에 이치의 분별만 있습니다. 영광 안에 이럴 때 결코 시험이 없습니다. 오늘날 충성으로 고난받는 것은 훗날의 이치를 결정합니다. 비록 이와 같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존귀한 주권을 말살하지 말아야 합니다.